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설교 제목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렇게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언제 하셨는가 정황을 알 수 있는 것이 17장 바로 앞에 절 16장 32절을 보면 이곳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30분 전이나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면 1시간 전쯤에 한 기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가 쭉 17장이 이어질 때까지 하고 이제 잡히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16절과 17절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성경 가운데 표시를 해 두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네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6절의 기도 내용은 나를 믿는 이 제자들, 지금 문맥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열매인 2000년 뒤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괄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나를 믿는 이들도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빛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이들은 몸은 이 땅에 있을지라도 진정한 신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이게 16절의 뜻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들도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고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서 사업하고 세상에 말을 쓰고 세상에서 호흡하고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대요. 그러면서 17절에 이 기도를 덧붙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지난 시간에 저는 거룩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는데 거룩이라는 표현은 다름, 구별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깨끗하다,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존재와 구별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를 따르는 이들 거룩하게 하옵소서 어떤 뜻일까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구별된 그러한 삶 추구하게 하십시오.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아로 살다가 입양된 자녀가 새로운 부모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집안에 부모가 사는 가정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이 합당하듯이 이전에 고아로 살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새로운 아버지 어머니의 생활 방식을 배우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세상에서 습득한 비진리를 다시 뽑아내고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채우는가? 하나님의 진리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성경을 강해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조금 할애하려고 합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짐작하셨겠지만 세상이란 단어입니다. 이 세상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혼동하면 신약에 나오는 표현마다 내가 제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원어로 186회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이 세상이란 말은 무슨 뜻이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 세상이란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아니하면 신약 성경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립니다. 세상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코스모스예요. 우리가 cosmetics, 화장, 이 표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름답게 배열한다, 아름답게 배열된 것,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셉 자체는 cosmos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가 오늘 우리 본문에 사용된 뜻입니다. 첫 번째 이 cosmos는 우주, universe를 뜻할 때 cosmos라는 말을 씁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이 표현을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는 우주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코스모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첫 번째 뜻이 우주를 뜻합니다. 코스모스가 대부분 물리학자들은 코스모스 이렇게 하면은 우주예요. 자, 두 번째가 이 코스모스는 지구를 뜻할 때가 있습니다. 전체 지구.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런 구절을 아시죠? 너희는 온 코스모스에 다니며 우주를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온 코스모스, 지구를 누비며 이런 뜻입니다. 코스모스의 두 번째 그런 뜻이고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 지칭합니다. 사람들을 지칭해요. 아까 언급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해요.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에 있는 우주나 땅 덩어리는 인격적으로 복음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상에 사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사 코스모스는 일반 사람들을 뜻한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우주도 지구도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네 번째 정의인 이 세상 코스모스는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을 밀어낸 질서를 의미해요. 이것이 서신서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세상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 이 용례를 따라서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스모스는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을 밀어낸, 하나님이 없는 질서. 누가복음 12장 29절과 마태복음 6장 31절은 똑같은 사건을 성경 기자가 다르게 표현해낸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백성. 이게 동일하게 코스모스라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 세상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동일하게 호흡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육체적인 모양,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아낸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한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것을 마태는 그의 책 6장 31절, 우리 6장 33절은 잘 알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두 구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누가가 기록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묘사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까 누가는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헬라어가 다르게 사용되었어요. 마태의 시각에 이방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그 심령 가운데, 존재 가운데 몰아낸 사람들의 총칭, 그렇게 정리한 셈이에요. 다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세상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배제한 질서이다. 하나님을 몰아낸 하나의 시스템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을 몰아낸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이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물건도 사고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만나는데 이것을 피해서 이것이 없이 수도원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 가운데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수도원처럼 세상을 벗어나서 홀로 경건한 영성을 추구하라가 아니고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가서. 그런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아는 가운데 오늘 저는 설교 후반부를 이 세상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하나님을 배제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 거대한 공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영성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설명한 개념대로 요한복음 17장 14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4절. 동일하게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을 밀어낸,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거대한 질서인 세상, 이 코스모스를 대입하여 한번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왜 세상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제자들을 여기 본문에는 미워할까요? 충돌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죄가 유입되고 난 뒤에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유입된 뒤에 이 세상은, 이 시스템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거북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게 되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들어갈 때,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밀어낸 세상이 하나님을 모셔드린 영혼을 저항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마치 세상이 인격체인 것처럼 사랑을 하고 미워하고,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하는 이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시대 정신이 있어요. 인격체처럼.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한 이 내용을 알지 못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잘못 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떤 부분에서는 동일한 행동을 하고 동일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동일한 길을 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느 순간에 결정적으로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거북스러워, 저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해, 여러분들이 죄로, 욕심으로, 실수로 이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주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융합해서 인맥을 관리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그 가치를 다 타협하면서까지 그 성공이 영원한 것과 관련된, 연결된 성공일까요? 자, 이 시각으로 다음 구절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읽으셨을 때 접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조금 과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했는데 그처럼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세상 살면서 조금 타협한 것을 가지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또 원수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구절 가운데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는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야고보가 주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것을 기록했는데 이 전제가, 이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진실임을 일단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진리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세상과 벗된 것. 그렇다면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만 규정하면 되겠죠. 벗이라는 것은 애착을 가지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단위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질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눈을 만드셨고 냄새를 통해서 이것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음악의 세계가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것을 창조하신 존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후각을 주시고 테이스트 할 수 있도록 촉각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구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 본문에 보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물리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도록 즐기도록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물리적 세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낄 수 있는 이 감각기관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무엇을 문제 삼으시는가? 언제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을 밀어낸 이 세상에 이것이 내게 크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서 빠져나갈 때 여러분의 사업을 반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행복감을 맛보고 이것을 주님께서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추구하는 꿈을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빠져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극도로 경계하세요. 그 시각으로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4절을 읽어주십시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어느 정도 세상이 가까운가? 가장 친한 친구 만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집에 와서 또 카톡하고 의논하고 거의 자는 시간 빼놓고 같이 붙어 다니는 아주 중마고 절친한 친구가 있다고 하십시다. 다른 사람이 끼지를 못해요.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나는 뭐야? 라고 할 정도의 절친한 남자끼리 어떤 우정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다른 존재가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그 그림이 바로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생각 세계 가운데 꿈꾸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 종교인이다. 나 이 정도 하나님 잘 믿는다 할 때 그 목적으로만 하나님을 언급하고 흉내만 내고 실제로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된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들 누리는 것을 혹시 죄악시하여 반대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특히 이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 오, 나는 차도 있는데. 오, 나는 집도 있는데.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부한자들,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난 사업도 하는데 직원도 거느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이 번창되는 것, 내가 먹고 누리고 집 평수를 누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경건하지 못하다, 죄악된 삶이다, 너는 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건가? 그래서 한편에 사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이런 구절을 보면서 주눅이 들기 때문에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죄악인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후반절에 해답이 나오는데 17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뭐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면 언제 잘못되어지는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후하게 내 삶 가운데 풍성한 행복감을 맛보도록 하신 그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돈 만드는 그 재미에 소망 두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다가올 영원한 것에 대한 그 소망이 크고 이것이 견고하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돈 벌어도 되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그 사람은 이 돈 버는 것을 자기 쾌락이나 즐거움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저는 압니다. 그 사람은 자기 어떤 욕망이나 아니면 취미생활의 단위를 크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 사업 규모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고 베풀고 선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열망으로 기도할 것을 열망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내 존재 가운데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아이들 이제 클 때 아이들이 음식을 이렇게 오물오물 하다가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목젖을 타고 꿀꺽 이렇게 넘어간 그것을 보고 부모는 행복감을 느껴요. 저는 떠먹이는데 바빠가 그걸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목젖을 타고 이렇게 꿀꺽하면서 삼키는 그것을 보면서 엄마들은 허무해져요. 새로운 자전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사줬어요. 그것을 보고 신나게 타고 가지고 와서 또 닦고 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존하고 그것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요 흡족함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것을 누리는 것에 이 감정이 덜하리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 공간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든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이렇게 평화로 찾아오고 희열을 느끼고 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반대하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악이라는 차원 그리고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귀, 그것의 매개자인 예술가들 저는 그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음악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몰아낼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인 음악 세계에 몰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뽑아져 나가는 하나님이 사람인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이것이 이 취미로 말미암아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골프일 수도 있고 낚시일 수도 있고 우표 취미일 수도 있고 당구일 수도 있고 쇼핑일 수도 있고 사업 확장일 수도 있어요. 사업 확장이 하나님 대신에 늘 생각하는 것이고 나의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서서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으로 채우게 될 때 이러한 의미에서 요한 1서 2장 15절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누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세상에 애착을 가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밀어내는 행동과 똑같다. 어떻게 구분 짓는가?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을 대해서 애착을 갖는 것 이것은 어떻게 구분 짓는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이 좋긴 한데 그의 생각 가운데는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추구하고 열망합니다. 세상에 애착을 갖는 사람은 세상이 그의 관심 세계에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그것을 대화하고 꿈꾸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애착을 갖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있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이 세상에 사는 이 육체적인 이 상태의 차원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가 담대하게 분명히 확신 있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보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빚쟁이에 시달려서 지금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절망적인 상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행복할 때도 잘 풀릴 때도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잘 될 때에도 새 집을 산 바로 오늘에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집을 사서 정말 좋지만 그래도 주와 함께 한 그 시간을 나는 열망합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진정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야고보서의 말씀 조명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바로 지금 인용한 것은 4장 4절이고요.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다시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질투라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감정일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깊은 애착을 가질 때 하나님이 과연 그런 고통을 느낄까?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경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느 유대인 여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 혹독한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남았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수년이 지났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지냈던 그 고통보다 이 고통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있는 이 시기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이곳에 계속 눈을 돌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느끼는 그 마음,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고 즐기고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으로 향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빠져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느끼는 그 고통을 질투라는 감정으로, 시기라는 감정으로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애착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향해 느끼는 하나님의 고통. 자, 배우자 말고 다른 이성, 이 존재들의 악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배우자의 자리에 나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이 자리 잡을 때 이게 악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감정 반응하실까? 너무 옹졸하지 않는가?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세상에 몰두하면 고통을 느낄까요? 질투라는 표현을 쓸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분 자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바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고 인격을 가진 각 개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삼바되었습니다. 신데렐라 스토리 읽으면 그것이 드라마로 만들든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든지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큰 신분을 극복하고 엄청난 신분의 어떤 차이를 극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어떤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자라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른들이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잘 살아. 저와 여러분이 생애 가운데 체험한 어떤 사건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서 영원토록 지혜이시고 사랑이시고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이 놀라운 신적 존재를 영원히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소개한 이 진리 자체는 우리의 영혼에 이것이 진리지만 내 영혼을 춤추게 할 정도로 강력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언제 우리로 하여금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경배가 터져나오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현실, 내가 그리스도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이 현실은 희미한, 아슬아한, 과연 그럴까?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자라가지 아니하면 이 진리는요, 우리를 지배하기 힘든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에 나오는 하녀처럼 취급을 받던 어떤 처녀가 그 왕국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왕의 아들인 왕자와 결합하는 그 정도의 놀란 감동 이상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값으로 우리는 대속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애착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이 너무 좋아지면 다가오는 세상보다 내게 일어난 어떤 일보다 좋아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이 좋아지면 태블릿을 하나 사면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새 태블릿을 사서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나의 삶을 이펙티브하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이 나를 세상화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만드는 과정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의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왜 애착을 느끼는가?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이 여전히 크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애착을 느낍니다.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보다도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는 경험할 수 있는 이 세계가 전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몰두합니다. 혹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톡홀름 신드롬.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이상심리 현상입니다. 이게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인질 잡은 인질범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붙었습니다. 1973년 8월 23일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두 명의 은행 강도가 6일 동안 4명의 은행 직원을 인질로 잡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에 질렸다가 6일 동안 인질 잡은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그 은행 직원이 감정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범인들에게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심지어는 인질 중 한 여성은 대치 상황 중에 인질범과 성관계를 맺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풀려났을 때 법정에서 인질범들을 옹호하는 발언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생긴 단어가 스톡홀름 신드롬이라 붙이게 되었습니다. 참 묘한 현상이죠. 두렵게 만들고 법적으로 분명히 총기를 든 강도인데 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낀다? 저와 여러분은 가만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낸 거대한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밀어낸 이 세상이 좋아.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어떤 불평을 하는가 하면 온 회중이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민수기 11장에는 어떤 또 불평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배불리 먹었다. 민수기에서는 값없이 먹었다. 애굽에서 과연 값없이 배불리 먹었을까요? 애굽을 떠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희한하게 애굽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채찍질 받아가면서 배불리가 아니고 가혹한 노동의 대가로 이러한 것들을 겨우겨우 먹었으면서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고 값없이 먹었다라고 합니다. 스톡홀름 신드롬. 하나님의 관점과 다르게 보이는 것. 인질범을 내가 좋게 보는 것.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몰아낸 세상에 애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추구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보존된 상태에서 추구하고 누리고 이 세상의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 선출하는 시스템을 콩클라베라고 합니다. 이 콩클라베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교황 선출할 때 보면은 그 건물에서요 이렇게 연기가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교황이 선출되었다는 거예요. 그 선출하는 시스템 방식을 라틴어로 콩클라베라고 그러고 이 콩클라베가 이루어지는 그 곳이 바티칸 시티 가운데 있는데 그게 바로 시스티나 성당이에요. 시스티나 성당에 들어가 보면은 벽화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위로 보면 천장에 장식되어 있는 벽화들입니다. 이 천장 벽화들은 대부분 미켈란젤로가 그린 것들입니다. 12,000점.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천지창조, 빨가벗은 남자가 있고 손가락으로 잠옷 입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천지창조 그 그림도 그 시스티나 천장에 붙어있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그가 3년 반 동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약 한 470년 정도가 지나면서 금댕이와 먼지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퇴색돼요. 저게 그림인가 할 정도로 퇴색이 돼요. 1900년대 이거 복원 작업을 합니다. 그 복원 작업에 13년 걸려요. 그리는데 3년 반 걸렸는데 복원하는데 대대적인 복원 프로젝트가 가동되어서 13년 만에 우리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들을 보게 되었고 여러분이 구글링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그림 하나하나가 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2,000점.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호흡을 하게 되었어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호흡하고 세상 문화를 학습하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시대정신에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세상은 나를 그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세상화시키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애착을 가지고 그 가치를 추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시대의 정신을 내 가운데 주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은 전쟁을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창조했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호흡하고 있는 나를 따르는 저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을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거대한 복원 프로젝트가 가동되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한 정말 아름다운 무언가가 내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댕이와 먼지로 그 아름다운 모습 대신 세상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거룩한 복원 작업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것 더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 애착을 가지게 되면 내가 영접한 그 하나님께서 서서히 빠져나가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시고 성령님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꿈을 가지고 계획을 하면서 추구를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영혼과 연결되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 행동들, 선택들이 삶이 끝나고 나면은 그냥 의미 없는 것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지추가 아니라 영혼과 연결되는 무엇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택과 결정을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중에 우리 이런 은혜를 구해볼까요? 다 일어나십시오.